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재 2028년 대선 캠페인 계좌에 단 1달러의 후원금도 없어요. 게다가 공개적으로는 나는 절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정치인 있거든요.
네, 완전히 선을 그은 상태죠.
그렇죠. 그럼 아마 여러분은 아, 저 사람은 대선 행보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정치인이 백악관으로 가는 정확한 경로라던가 토론회에서 사용할 단어 하나하나 심지어 특정 주 유권자들의 심리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놓은 그 20페이지짜리 은밀한 전략 설계도를 몰래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비밀 설계도입니다.
네네.
이게 2026년 8월 18일자로 작성된 마르코 루비오 2028 대통령 선거 캠페인 전략 아키텍처라는 아주 상세한 내부 문서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정치적 배경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맥락이 중요하니까요.
네, 2026년 현재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두 가지 핵심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미국 외교와 안보의 최고 권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거죠.
와, 국무장관이랑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요. 엄청난
네,
권력이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 현대 정치의 후보 브랜드가 어떻게 해체되고 또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재조립되고 있는지 그 치밀한 과학을 해부해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아,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짚고 가야죠.
오늘 우리는 이 문서에 담긴 좌파나 우파의 정치적 견해 혹은 루비오의 특정 정책 방향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문건이 보여주는 사실관계 그리고 최고위급 캠페인이 뒷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전략적 메커니즘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분석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부터 바로 짚어볼까요?
모순요? 어떤 모순이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루비오는 2028년 출마를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이 출마한다면 자기는 그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게다가 연방선거위원회 그 FEC 자료를 보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신규 모금액이 정확히 0달러예요.
0달러요? 아예 자금이 돌고 있지를 않네요.
네, 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20페이지짜리 전략 문서는 버젓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돈도 없고 출마도 안 한다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이 문서가 당장 가동 중인 캠페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비상 대기 전략, 즉 조건부 전략이라는 거죠.
조건부 전략이요? 아, 만약을 대비한 플랜 B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문서는 특정 촉발 조건, 그러니까 트리거가 충족되는 그 순간에만 딱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트리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뭐, 벤스 부통령이 갑자기 출마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훨씬 더 다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스가 치명적인 스캔들에 휩싸이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거대한 국제적 안보 위기가 터져버려서 현재 국가안보 보좌관인 루비오의 리더십이 폭발적으로 요구되는 순간, 뭐 그런 것들이죠.
아하,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조건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만족되는 순간, 바로 버튼을 눌러서 캠페인을 즉각 전환하는 겁니다.
와, 진짜 치밀하네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진짜 그 버튼을 누를 만큼 유동적이긴 한가요? 벤세 부통령 지지율이 꽤 높지 않나요?
맞아요. 여론조사 종합 분석기관인 RCP의 그 2026년 8월 데이터를 보면요. 공화당 내에서 벤스가 40.3%, 루비오가 21.8%입니다.
거의 두배 차이네요. 벤스가 확실히 앞서고 있군요.
네, 벤스가 구조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7월에 발표된 에머슨의 전국 단일 조사를 보면 벤스가 39%, 루비오가 38%로 사실상 동률이 나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39대 38이요. 오, 생각보다 엄청 팽팽한데요?
네, 지지층의 변동성이 꽤 크다는 뜻이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는 겁니다.
아, 그 상황을 들으니까 딱 일상적인 비유가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비유죠?
마치 그 연극 무대 같아요. 벤스라는 주연 배우가 딱 캐스팅되어서 루비오는 겉으로는 막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주연 배우가 무대에 갑자기 오르지 못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무대 뒤 어두운 곳에서 대사를 완벽하게 달달 외우며 대기하고 있는 치밀한 언더스터디, 즉 대역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충성스러운 강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합의추대 후보로 딱 나설 수 있는 단 하나의 틈을 기다리는 고도의 인내심이 필요한 전력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 이 대역 배우 언더스터디 입장이었다면 정말 뼈아프게 기억하는 과거의 흑역사가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2016년 경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2016년 공화당 경선 토론회 기억하시죠? 그 뉴햄셔 경선 직전이었잖아요.
당연히 기억하죠. 아주 치명적인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루비오가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미리 외운 대본을 토론 중에 똑같이 계속 반복하다가 크리스 크리스티 당시 주지사한테 완전히 물어뜯겼습니다.
네, 네 번이나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었죠.
맞아요. 언론은 마크를 고장난 로봇이라면서 마르코봇이라고 조롱했고 대선 캠페인 자체가 그대로 붕괴해버렸어요. 유권자들 뇌리에 그 12년 전 밈이 아직도 박혀있을 텐데 고작 전략 문서 하나로 그 로봇 꼬리표를 딸 수 있을까요?
문서를 작성한 전략가들도 바로 그 트라우마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토론 전략에서는 아예 완벽하게 다듬어진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방식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아, 암기를 금지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죠?
대신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4단계 방어 기제를 몸에 익히도록 지시합니다.
4단계 방어 기제요?
네, 바로 가치 정의, 그 다음 국정 경험이라는 증거 제시, 상대와의 대비, 그리고 미래 행동으로 이어지는 논리 구조입니다.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이 4단계 구조가 실제 무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중에 경쟁자가 루비오의 대중국 정책이 약하다고 막 공격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예전에 루비오라면 준비해온 중국의 위협에 관한 아주 웅변적인 문단을 그대로 줄줄 읊었을 겁니다.
그럼 또 기계 같다는 역풍을 맞았겠네요.
그렇죠. 마르코봇이 재림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구조에서는 다릅니다. 첫째, 원칙을 던집니다. 미국의 안보는 경제적 자립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요.
오, 깔끔하네요. 그 다음은요?
둘째, 증거를 댑니다. 제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지난달 중국 통신사 세 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라고요.
아, 자기 현재 직책을 바로 활용하는군요.
네. 셋째, 상대를 대비시킵니다. 제 상대 후보는 밖에서 연설만 하지만 저는 오벌 오피스에서 직접 서류에 서명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받아칩니다.
와, 확실한 차별화네요.
마지막으로 미래 행동이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핵심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와, 진짜 뇌정지가 올 틈을 아예 차단해버리는군요. 방어와 공격이 막 물 흐르듯 이어지네요. 그런데 단순히 토론 스킬을 넘어서 결국 루비오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최종적인 자기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트럼프 2.0이나 복제판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방향성은 그대로 계승하되 그것을 아주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후보, 즉 제도화된 트럼프주의를 최종 브랜드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트럼프주의요?
네, 문서가 제시하는 핵심 슬로건이 미국 우선주의, 영속적으로 만들다 이거거든요. 트럼프의 그 매운맛 정책들을 아주 정돈되고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예쁘게 포장하겠다는 겁니다.
저기 여기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네, 어떤 점이죠?
정치인의 이념이나 브랜드라는 게 막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세탁이 됩니까? 루비오는 2013년에 이른바 8인방 그룹을 주도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화 경로를 열어주려는 초당적 이민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네, 과거 이력이 확실히 있죠.
게다가 철저하게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추방을 수용하고 관세 장벽을 높이는 미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을 지지한다. 유권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노선 변경의 진정성을 믿어줄 거라 생각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문서에 저도 루비오가 나는 예전부터 일관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방어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우회 논리를 개발해냈죠. 나는 변하지 않았다. 가 아니라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계가 변했고 공화당이 풀어야 할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하,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나의 처방전도 당연히 달라진 거다. 이렇게 방어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 무너진 제조업, 통제불능의 국경위기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 막 터졌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고전적인 자유시장 논리라는 정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요?
그래서 자신은 누구보다 먼저 그 시대적 변화를 읽고 정책적 진화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힌 방어 논리네요. 진짜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로 시대에 맞게 진화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유권자들한테 증명하려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야 할 텐데요. 문서는 그 증명수단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루비오가 쥐고 있는 독보적인 권력, 즉 국무장관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화려한 외교 안보 이력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직책들이네요.
네, 이 두 직책을 동시 수행하면서 매일 전 세계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큼 대통령직에 준비되어 있다는 좋은 증거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이 문서의 예리한 통찰이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어떤 통찰이죠?
이 화려한 이력이 오히려 2028년 대선판에서는 루비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최고의 권력이자 강점이 어떻게 최대의 약점이 되죠?
2026년 8월 기준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등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대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과 직결되거든요.
지지율이 많이 낮네요.
네. 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의 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대중의 엄청난 피로감, 그리고 그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아하.
루비오는 현지 국가 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국제 상황과 경제적 여파에 대한 공동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아,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마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가 된 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죠?
분기별로 엄청난 흑자가 났을 때는 아, 이게 다 내가 재무 설계를 잘한 덕분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공으로 돌리죠.
그런데 정작 회사가 저지른 엄청난 환경 오염 스캔들 앞에서는 아, 저는 그냥 결제 서류에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 경영진이 한 거예요. 라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하는 엄청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군요.
아하, 맞습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래서 문서는 루비오에게 과거의 강경한 전쟁 매파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라고 강하게 주문합니다.
아, 매파 이미지를 버려라.
네, 무조건적인 개입주의가 아니라 규율 있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아주 새로운 안보 브랜드로 포장하는 거죠.
규율 있는 힘을 통한 평화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명확한 목표, 확실한 종료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동맹국들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움직이겠다는 어떤 절제된 리더십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 외교적 리스크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방어 안 나고 치더라도요. 결국 유권자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건 국내 경제 문제 아닙니까? 안보에서 발생한 피로감이랑 물가 상승의 책임을 경제 정책으로는 어떻게 상쇄하려 하나요?
이념적으로 완전히 노선을 틀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 이른바 친노동 보수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로 갈아탔죠.
친노동 보수주의요?
네.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 미국 내 제조업 부활, 공급망 보호, 그리고 노동계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 이면에는 아주 흥미로운 타겟팅 전략이 숨어 있어요.
타겟팅 전략이요? 그게 뭔데요?
단순히 미국 노동자 전체를 향한 뭉뚱그린 메시지가 아니라 특정한 선거 인구 집단을 아주 정교하게 핀셋으로 찔러서 공략하려는 의도입니다.
아, 핀셋 공략이라면 혹시 히스패닉과 라틴계 유권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로 접근해보면 정말 흥미롭거든요. 퓨어 리서치 센터의 2024년 대선 데이터를 보면요. 트럼프의 히스패닉 득표율이 2020년 36%에서 2024년에 무려 48%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네, 엄청난 상승폭이었죠.
그렇다면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루비오에게는 이 48%의 라틴계 표심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굴러들어오는 일종의 기본 확보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아, 이 문서가 가장 경계하고 깨부수려는 착각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착각이라고요?
네. 유권자의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만 보고 그들을 단일한 정치적 덩어리로 취급하는 치명적인 오류죠. 문서에 따르면 라틴계 표심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철저하게 출신 국가별 그리고 거주하는 주별로 완전히 해체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해체해서 접근한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쿠바계나 베네수엘라계 유권자들에게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산주의나 좌파 이념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통하죠.
네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메시지를 펜실베니아에 사는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들에게 던지면 사실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들의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이념이 아니라 치솟는 식료품 물가, 주거비용, 그리고 일자리 보전 같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라틴계 표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략적으로 볼 때 얼마나 게으른 표현인지 확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죠.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막 뭉뚱그려 접근한다는 건 비유하자면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뜨거운 해변에 사는 사람이랑 알래스카 빙하 옆에 사는 사람을 그저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두꺼운 롱패딩을 팔려고 영업하는 것과 똑같이 무식한 짓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리조나나 네바다에 주로 거주하는 멕시코계 유권자들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이분들은 뭐가 다르죠?
이들은 국경 통제와 무분별한 이민으로 인한 임금 하락을 크게 우려합니다. 하지만 문서가 여기서 아주 예민하게 지적하는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리스크요? 어떤 건가요?
현재 공화당의 핵심 기조인 대규모 추방 수사를 너무 거칠게 밀어붙일 경우에 합법 체류자와 서류 미비자가 한 가족 안에 섞여 사는 그 이른바 혼합 가족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줘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가족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한 수사학적인 톤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거죠.
단정히 혈통을 공유한다고 표를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분화된 맞춤형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전략 문서가 라틴계 유권자를 이렇게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쪼개고 지역별로 정책 메시지를 다 다르게 세팅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는 거죠?
정책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선거 공학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타겟팅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목표요?
네. 백악관에 입성하기 위한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하는 수학 공식을 맞추기 위해서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념의 전환이나 라틴계 세분화 전략은 모두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종속 변수에 불과합니다.
아, 미국의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선거인단 제도 이야기군요. 문서가 이 수학 공식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주 정교한 금고의 비밀번호 다이얼을 딱딱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문서는 트럼프가 승리했던 2024년 대선 지도를 쫙 펼쳐놓고 확실한 승패를 알 수 없는 7개의 핵심 경합주를 일단 제외해봅니다.
경합주를 뺀다고요?
네. 그러면 공화당이 웬만해선 지지 않는 고정 선거인단 숫자가 219명으로 계산이 딱 나옵니다.
219명이요? 승리하려면 27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가 도출한 루비오의 최소 승리 경로는 이 219명에 펜실베이니아 19명, 조지아의 16명, 노스캐롤라이나의 16명을 더하는 겁니다. 219 더하기 51은 정확히 270이 되거든요.
와, 219에 51 더해서 270.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270을 맞추는 소름돋는 조합이네요. 그런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의 썬벨트 지역이고 펜실베이니아가 북부 러스트벨트잖아요. 이 금고의 비밀번호에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다이얼은 어느 곳입니까?
압도적으로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 금고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싹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왜 루비오가 자유무역을 벌이고 친노동, 보수주의와 제조업 부활을 외쳐야 했는가? 펜실베이니아의 백인 노동자 표심을 반드시 잡아야 하니까요.
아하.
왜 쿠박의 중심의 메시지를 버리고 물가 완화와 주거비 절감을 강조해야 했는가?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푸에르토리코의 라틴 유권자들을 공략해야 하니까요. 정책이 전략을 낳은 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19명이라는 그 숫자가 루비오의 정책 노선을 완전히 뜯어고치게 만든 겁니다.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네요. 하지만 정치는 결국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네, 말씀해 보시죠.
만약 민주당이 입헌 28년 대선 후보로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 조시 샤피로를 딱 내세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샤피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자기 안방인 펜실베이니아를 굳건히 지켜버리면 루비오의 그 270명 최소 승리 경로는 그 즉시 완전히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전략의 치밀함은 바로 플랜 B, 즉 우회 경로를 얼마나 잘 짜놓았느냐에 있잖아요. 문서는 샤피로가 등탄할 경우 펜실베이니아를 탈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냉정하게 인정합니다.
오, 인정하고 넘어가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펜실베이니아를 아예 버리는 선벨트 중심 우회 경로를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선벨트 중심 우회 경로요?
네. 고정패 219명에 조지아 16명과 노스캐롤라이나 16명을 일단 유지하고요. 여기에 애리조나 11명과 네바다 6명을 반드시 잡은 뒤에 북부의 위스콘신 10명을 추가로 싹 끌어와서 총 278명을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입니다.
아, 펜실베이니아가 빠진 그 19명의 구멍을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으로 메우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했던 얘기가 또 하나 연결되네요.
어떤 부분이죠?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이기려면 거기에 많이 거주하는 멕시코계 유권자들을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문서에서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메시지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듬고 혼합 가족의 공포를 달래주라고 경고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거인단 숫자 11명과 6명을 더하기 위해서 후보의 이민정책 수사학까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조율되는 겁니다. 감정, 이념, 과거의 신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27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메시지와 정책의 수위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인 겁니다.
와, 오늘 이 주툰 이야기분이 마구 나니까 일상적으로 무심코 소비하던 정치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의 틱톡 바이럴 영상들, 상대방을 향해 뼈를 때리는 듯한 그 즉흥적인 말싸움, 지역 유세에서 우연히 꺼낸 것 같은 감동적인 정책 이야기들.
네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찰나의 우연이 아니라 무대 뒤 어두운 곳에 존재하는 이런 치밀한 전략 문서의 특정 페이지, 특정 단락에 적힌 지침을 아주 정확하게 실행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의 오늘 분석은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거나 전략의 도덕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객관적인 분석이죠.
네. 현대 정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선거 캠페인이 단순한 열정이나 개인의 매력이 아니라 얼마나 차갑고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는지 그 구조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음에 뉴스를 보시다가 어떤 정치인이 유권자의 마음을 울리는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른 정책을 들고 나와 열변을 토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모습은 과연 한 인간의 진정성 있는 내적 진화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20페이지짜리 비상대기 전력문서 14페이지에 적혀있던 특정 숫자를 채우기 위해 당겨진 치밀한 방어세에 불과한 것일까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정치의 진짜 뼈대는 카메라 앞이 아니라 그 뒤편의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살펴본 이 전략 아키텍처가 여러분이 정치를 바라본 해상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